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시 휴전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어제 다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하마스는 억류 중이던 이스라엘인 여성 10명과 태국인 2명 등 12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오퍼 교도소와 예루살렘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인 3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인질 10명 석방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하고 석방 인질 수의 3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24일 시작된 일시 휴전 이후 하마스로부터 풀려난 인질은 81명, 이스라엘이 풀어준 수감자는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달 납치했던 인질이 약 240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언론은 오늘 이스라엘 총리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오늘 풀려날 인질들의 명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시 휴전의 추가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공개한 주요 7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따르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억류했던 인질 일부가 최근 석방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시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중단되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서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지원이 늘어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시 휴전의 추가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특히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의 모든 외국 국적자들이 손쉽게 가자지구를 떠날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일시 휴전 합의가 나머지 인질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가자지구 내에서 계속되는 인도주의 위기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모든 당사국들의 합의를 준수할 것과 보다 확대된 인도주의 지원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G7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의약품과 식량 등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을 공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5만 4천 파운드, 약 2만 5천 킬로그램 분량의 인도주의 물품을 항공기로 이집트 내 인도주의 지원용 물류 중심지까지 실어 날랐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공수가 앞으로 수일에 걸쳐 진행될 총 3회의 물품 전달 중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역내 파트너와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인도적 지원 확대 노력을 이어왔으며 2천 대 넘는 트럭이 식량, 물, 의료품, 피난용 물자, 연료 등을 전달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수 의약품과 방한용 의복, 식량 등이 포함된 이들 물품이 미 국제개발처의 요청에 따라 공군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로 이집트 알아리쉬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들 물품이 육로로 가자지구에 반입된 뒤 유엔 기구들에 의해 민간인들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노르웨이, 튀르키예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 역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나토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벨기에 나토 본부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갈등 등 서부 발칸반도 안보 상황과 내년에 워싱턴 DC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와 나토 창립 75주년 기념식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년 여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입장권 살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창구가 30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개막식, 폐막식 입장권, 경기 관람권 등 모두 40만 장 정도인데요. 인터넷에 접속하는 선착순 판매 원칙입니다. 파리올림픽위원회가 계획한 모든 종류의 입장권은 1000만 장이 넘습니다. 지난 2월부터 몇 차례 걸쳐서 이미 720만 장이 팔렸고요. 이번에 40만여 장이 추가로 판매되는데 3분의 1 정도는 50유로 미만, 그러니까 미화로 55달러 미만이지만 나머지 입장권은 행사나 경기 종목 또 좌석 위치에 따라서 더 높은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입장권의 경우 가장 싼 표는 90유로, 99달러 정도고요. 비싼 것은 2,700유로, 3,000달러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올림픽을 구호로 내걸고 있는데요. 이 구호에 맞지 않은 너무 비싼 입장권이란 논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올림픽,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파리의 경관과 문화, 역사적 장소를 올림픽 현장으로 활용하는데요. 개막식은 센강 일대에서 열리고요. 폐막식은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르드 광장 일대에서 열어서 역사상 최초의 야외 올림픽 개폐막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에펠탑, 파리탑 앞에서 비치발리볼 경기 열립니다. 보르도와 마르세유에서는 축구 경기를 열고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한 서핑 경기, 프랑스 본토가 아니라 프랑스령 타이티의 그 유명한 서핑 휴양지 바다에서 연다고 알려져서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 높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밀키트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아침 8시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11월 30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보겠습니다. 북극발 찬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습니다. 바람은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또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 남도 지역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도시별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고요. 함흥이 영하 9도, 개성 영하 8도, 원산 영하 7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개성은 0도, 함흥 3도, 원산 4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해산은 영하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지만 먼 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 바다는 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오전에 물결 높겠고요. 먼 바다 2.5m까지 역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이 유럽안보협력기구회의에 러시아가 초대받은 것에 항의해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IT 갱단 폭력이 수도를 벗어나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법원이 간첩 행위로 체포된 미국 기자의 구금을 연장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나토 외무장관 회의 소식부터 볼까요?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데 어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이틀째 회의가 있었는데요.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우리는 이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우리 안보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회의의 목적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계속 직면해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지원을 강력하게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그 지원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건 그만큼 관련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전황이 지지부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겹치면서 서방세계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한 미국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8일 회의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이고 우리가 합의했던 것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참고로 그동안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한 군사 원조액이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유럽연합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그 이견이 나온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EU가 이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는데요. 특히나 헝가리가 여기에 반대하면서 합의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토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스웨덴의 그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도 중요한 현안일 텐데 이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언급이 됐습니까?
네, 스웨덴 외무장관은 29일 올해 지연된 스웨덴 가입 비준안이 트리키에 위해서 몇 주 안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트리키에 측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28일 회의에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비준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해 나토 가입을 신청한 나라가 핀란드하고 스웨덴이었는데 그중에서 핀란드만 가입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튀르키예와 헝가리 반대로 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튀르키예 의회만 가입안을 비준해주면 스웨덴의 가입이 실현되는데요. 그동안의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족 분리주의자들을 비호한다는 이유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왔습니다.
네. 스웨덴 말고도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EU뿐만 아니라 나토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측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아직은 우크라이나 측이 공식적으로 이 나토 가입 초청장을 보내는 건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마케도니아에서 30일에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가 열리는데 자, 몇몇 나라가 러시아 대표가 참석하는 것에 항의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러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 OSCE는 냉전 시기인 지난 70년대 동서간 긴장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안보 협의 기구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 발트 3국도 러시아하고 갈등이 있죠.
네, 이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 이들 세 나라가 러시아가 자국 위협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라브로프 장관 참석은 러시아가 계속 저지르고 있는 잔혹한 범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올렉은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도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에 올린 글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력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를 OSCE에서 퇴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이 EU 제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그 회의에 갈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러시아 정부가 이 라브로프 장관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북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 정부 측에 영공 통과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라브로프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그재그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IT로 갑니다. 이 IT의 갱단 폭력이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네요.
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엔 IT 통합 사무소가 28일 함께 보고서를 냈습니다. 두 기관이 이 보고서에서 심각한 갱단 폭력이 이 IT 중부 지역으로도 확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특히 이 수도인 포르투프랭스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바스 아르티보니테 지역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그 지역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거의 매일 살인과 성폭력, 절도, 재산 파괴, 그리고 여타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며 공포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곳에서는 갱단 폭력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에만 약 1,700명 이상이 살해됐고요. 예. 1,100명 이상이 납치됐다고 합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네요.
그렇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또 이 갱단폭력으로 주민 2만 2천 명 이상이 집을 떠났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피해뿐 아니라 이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갱단 폭력이 사람뿐 아니라 농사에도 피해를 줍니까?
네, 유엔에 따르면 갱들은 작물과 가축을 훔치거나 관계시설을 봉쇄하고 농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네.
또 가난한 농민들이 농지나 시설에 접근할 때 강제로 돈을 받는다고 유엔은 전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는 농부들이 도망쳐야 해서 올해 4월까지 거의 5천 헥타르의 작물이 손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갱단 때문에 농민들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작물이 많이 손실된 탓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주민 170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기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IT 정부나 현지 당국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특히 현지 경찰이 갱들 상대가 되지 않아서 갱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갱단이 수도 북부에서 아르티보니테를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에 매복하고 경찰 등 법 집행 당국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갱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자, IT의 이런 상황을 UN 쪽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혹시 제시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네, UN은 케냐가 주도하는 다국적 경찰 파견이 늦춰지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현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UN은 다국적 경찰 배치가 늦어질수록 앞으로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조처 안 하면은 상황 바로잡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상황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재앙적인데 IT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많은 경찰을 아르티보니테에 배치하고 경찰과 사법관리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갱들을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돈을 대는 사람들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기자가 구금돼 있는데 이 구금기간이 연장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지역법원이 28일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구금 기간을 최소한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지역 법원은 러시아 연방 형법 조항에 따라 게르시코비치 기자 구금 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하도록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의 구금 기간이 그동안도 여러 차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서 러시아 법원이 지난 8월에 그의 구금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법원이 구금 기간 연장하면서 러시아의 그 연방 형법 조항을 언급을 했는데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당초 왜 구금됐던 거죠?
네, 간첩 행위 때문에 구금됐습니다.
간첩 행위요.
네, 러시아 정부는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한 군사 공장에 관한 비밀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FSB 연방보안국에 체포됐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갔던 우랄 지역의 에카테린부르크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러시아 당국의 이런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도 게르시코비치가 그저 러시아에서 본인 일을 하고 있었다며 이 간첩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해당 혐의가 말도 안 된다고 했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 구금이 완전한 불법이라고 비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법원 결정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다시 강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소속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성명이 나왔는데요. 신문은 이 게르시코비치를 겨냥한 혐의는 완전하게 거짓이며 자유사회의 필수인 이 언론 자유에 대한 뻔뻔하고도 부당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반과 계속 함께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렇게 미국 기자가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됐던 적이 있습니까?
네, 냉전이 시작된 뒤로 러시아에서 미국 기자가 간첩 혐의로 구금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게르시코비치 기자 체포가 사실 이 많은 서구 언론 매체에 큰 충격을 줬다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 내에는 미국 기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전의 상황을 좀 보면 러시아에 구금됐던 미국 시민이 그 러시아인 수감자하고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석방된 적이 있었죠. 혹시 게르시코비치 기자도 이런 방식으로 풀려날 수가 있을까요?
네, 외교관들은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 구금이 현재 미국에 구금된 러시아 시민들, 특히나 러시아 간첩들과 맞교환할 수 있는 미국인들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정부 측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합니다.
네, 네.
러시아 정부도 사실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맞교환 없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재판은 언제 열립니까?
네, 재판 일자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그런데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강력한 보수 정치단체의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미 당국이 남부국경으로 들어오는 차량 진입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축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유세를 위해서 콜로라도주에 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 참석을 위해서 28일 콜로라도주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 대선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극단적인 마가 공화당원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작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어떤 부분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얘기했을까요?
네, 낙태권과 오바마 케어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낙태권과 관련해서요. 미국인들이 근본적인 권리를 빼앗긴 유일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고 자랑하면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 세 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그리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이 보수가 절대적인 우위인 상황인데요. 이 같은 구성이 로데 웨이드의 판례 폐기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낙태권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지요.
네, 지난해 여름 연방대법원이 그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이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된 이 판례를 대법원이 폐기하면서 보수 우위의 주들이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7개 주에서요, 이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이것이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은 낙태권 이슈가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리한 국면을 이끌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여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으로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도입됐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요. 오바마 케어는 통제 불능이고 좋은 의료 서비스도 아니라면서 진지하게 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는데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다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언론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네요.
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요, 사실상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여기고 공격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AP 통신도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백악관에서 열린 이 공급망 위원회 회의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등 주요 복지를 없애려고 한다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여론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공세적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아직 약 1년이 남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선거 예측 업체인 272윈, 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5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약 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관련 소식 하나 더 보죠.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아주 강력한 보수 정치단체의 후원을 받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비트럼프 주자로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인 찰스 코크가 이끌고 있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AFP가 헤일리 전 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물리치는 것이 최우선순위의 목표라고 공언하고 있는데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워싱턴의 유해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원할 것이고 이 분석을 마무리했다면서 헤일리 전 대사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보수 정치단체의 헤일리 전 대사 지지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로이터 통신은 AFP의 지지 선언이 전국적 네트워크에서 약한 부분을 드러냈던 헤일리 대선 캠프의 약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다른 단체 지지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재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의 장례식 소식입니다.
네, 2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내 교회에서 로잘린 여사의 장례식이 엄습됐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지난 19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카터 여사는 치매 판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호스피스 돌봄을 받았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죠.
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행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장례식장에 들어섰는데요. 예배당의 가장 앞자리 로잘린 여사의 관 바로 앞에 앉아서 부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 역시 고령이고 지금 병 중인데요.
네, 지난달 99세 생일을 맞은 카터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수 전직 대통령입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현재는 간과 뇌까지 전이된 상황으로 지난 2월부터는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조지아주의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 선 것은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자 로잘린 여사의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예, 로잘린 여사를 기렸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의 딸인 에이미 린 카터 씨는요, 카터 전 대통령이 신혼 시절에 로잘린 여사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요,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사랑에 빠진다 하면서 이것이 당신에게 이상할까요? 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안녕 당신 내일까지 라는 글귀로 마무리됐는데요. 딸 카터 씨는 편지를 다 읽고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칩 카터 씨는 로잘린 여사가 백악관 생활 당시에 강요회의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면서 영부인으로서 적극적이었던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칩 카터 씨의 회고처럼요, 로잘린 여사는 남편의 대통령 임무 수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AP통신은 당시 참모들이 이런 로잘린 여사를 두고 공동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날 장례식에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날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남편 없이 혼자 이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전 영부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요, 지난 2018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자 로잘린 여사를 기리기 위해서 또 많은 추모객들이 함께 자리를 했네요.
네, 이날 장례식에 앞서서 지난 4일 동안에 애틀랜타에 마련된 빈소에는 이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9일 로잘린 여사의 고향 마을인 플레인스의 한 교회에서는 가족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고별 예배가 열리고요. 이후 로잘린 여사는 고향 땅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미국 남북 국경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당국이 남북 국경의 일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닫았다고요?
네, 미국의 세관 국경 보호국 CBP가 27일 오후 3시부터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들어오는 그 이글패스 국제교량 1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행 불법 이주자가 급증한 것이 그 이유라고 세관 국경 보호국은 설명했는데요. 텍사스주에서 멕시코로 가는 국제교량 2는 이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다리를 언제까지 폐쇄를 하는 겁니까?
네, 폐쇄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이글패스시 당국은요, 소셜미디어 X에 이 교량 폐쇄 소식을 알리면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 조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관 국경부국이 공개한 이 멕시코 국경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기준 모든 차량 진입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글패스 교량 1은요, 지난 9월에도 베네수엘라 출신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가 몰리면서 약 한 달 동안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텍사스주의 이글패스 교량 폐쇄와 함께 또 다른 주의 남부국경도 지금 비싼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네, 바로 애리조나주입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루크빌은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막지역으로 최근 몇 달간이 주요 불법 이주 경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멕시코 국경 9구역 가운데, 9구역 가운데 지난 10월 불법 이주자로 가장 붐볐던 곳이 바로 루크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 국경부국은 27일 오후 2시부터 이 애리조나주 루크빌에 위치한 국경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이동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세관 국경 세관 보호국이 조처 발표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이 불법 이주자를 수용소에 구금하는 이 국경 순찰대를 돕기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주민의 급증에 대응해서 문제를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 자원을 계속해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처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텍사스 주의 이글패스 교량 그리고 애리조나 주의 루크빌 이 두 남부 국경을 통해서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이주자들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하루에 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그 불법으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서 텍사스주 이글패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애리조나주 루크빌이 속한 이 국경 순찰대의 투선 구역은요, 하루 최대 2,500건의 불법 월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중동 일부 지역 출신의 이주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투선 구역은 지난주 기준으로 15,300건의 불법 월경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불법 월경자는요, 지난 10월에 19만 9,0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불법 이주자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불거지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불법 약물 관련 등의 범죄인데, 자, 국경세관 보호국이 이 문제도 지적을 했군요.
네, 국경수사대는 국경 지역에서 마약인 53kg의 펜타닐을 압수했고 그리고 14건의 인신매매 사건과 3건의 마약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출 작전이 17건이 있었고 78건의 연방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BP는 성명에서요, 이 취약한 개인을 노려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밀수업자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잘 알려진 건축물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펜타곤입니다. 이곳은 미국 국방부 청사로 그 독특한 모양 덕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펜타곤에 관해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육군 공병단 웹사이트에 따르면 1941년 여름까지 미국 전쟁부에는 군인과 민간인 직원 2만 4천 명 이상이 워싱턴 DC 지역 내 17개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원은 1942년 초에 가면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군 병참대 건설단은 37만 제곱미터 공간에 냉방이 되고 4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용 건물을 구상했습니다. 건물은 또 4층을 넘지 않고 승강기가 없도록 했습니다. 애초에 이 건물이 들어설 부지는 다섯 면이 도로에 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다섯 면이 있는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또 위치는 현 알링턴 국립묘지와 메모리얼 다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지에서 보이는 워싱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지시로 지금의 위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섯 면이 있는 건물 형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런 독특한 외관 덕에 이 건물은 오각형을 뜻하는 펜타곤으로 불렸습니다.
At the Pentagon and around the world, it's important news. Admiral Arthur W. Radford named new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heading President Eisenhower's list of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the armed.
펜타곤 공사는 1941년 9월 11일에 착공됐습니다. 공사에는 약 14,000명이 투입돼 3교대로 일한 덕에 공사는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착공되고 불과 16개월 뒤인 1943년 1월 15일에 완공됐습니다. 펜타곤은 애초 전쟁부 임시청사로 계획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 건물을 병원과 사무실 그리고 창고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리들은 전쟁이 끝나도 미국이 큰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펜타곤을 전쟁부 청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펜타곤은 지난 1992년 국가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펜타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저층 사무용 건물입니다. 펜타곤 내 사무실 면적은 6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창문은 약 7,700개가 있고 건물 안 복도의 총 길이는 약 28km에 이릅니다. 또 독특한 형태 때문에 건물 안에서 가장 먼 두 지점 사이를 걷는데 불과 7분이 걸립니다. 네, 미국 전시 ABC 오늘은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사회 단면을 여러 방면에서 바꿔놨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정이 늘어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집에서 요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집밥 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밀키트 산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한 미국의 식생활 변화.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창 심각할 때는 도시 전체가 폐쇄되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죠.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산업이 큰 피해를 봤는데 요식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여겨진 것이 없었죠.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식사 장소가 식당에서 집으로 변한 겁니다. 3년여 동안 이어진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주일에 집에서 5번 이상 요리를 해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10명 중 약 3명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는데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바뀐 분위기에 더해서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도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인들 집에서 요리하는데 얼마나 쓸까요? 미국인들이 요리하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기 전에 미국인들이 집에서 해먹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뭔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은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구운 빵 사이에 소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여러 채소와 함께 소스 등을 넣어서 먹는 고기 겹빵을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해먹는 또 다른 음식은 메쉬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으깬 감자입니다. 감자튀김과 그릴드 치즈도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그릴드 치즈는 빵 사이에 치즈를 넣고 구워낸 음식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식재료를 사는데 얼마나 쓸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한번 식료품점에 들릴 때 쓰는 평균 비용은 약 155달러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평균 8번 정도 이 식료품점에서 장을 본다고 하니까 한 달에 1240달러가 드네요. 집요리의 동반자, 밀키트. 집에서 요리한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밀키트 산업입니다. 밀키트란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밀에 묶음을 뜻하는 키트를 합친 것으로 식사 묶음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미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기업 헬로프레시의 설명 들어볼까요?
It's seasonal and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You can choose from 20 different meal options.
음식 재료가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건데요. 20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고 메뉴마다 딱 필요한 재료가 정량이 준비돼서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자,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돼지고기 볶음을 해먹는다고 해볼게요. 어떤 식재료가 필요하죠? 돼지고기와 양파, 대파, 설탕,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간장 등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리를 하려면 마트에 가서 각각 필요한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야 하는 건데요. 밀키트 서비스는 한 메뉴를 주문하면 이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법까지 담아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산업은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 규모는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성장한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6% 성장했습니다. 밀키트 직접 시켜볼까요? 앞서 언급한 헬로프레쉬를 비롯해서 홈셰프, 에브리플레이트, 블루에이프런 등 미국에는 많은 밀키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인 헬로프레쉬에서 주문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이 헬로프레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메뉴 계획을 선택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메뉴인지 아니면 채소 위주의 메뉴인지 혹은 이 조리 시간이 짧고 쉽게 조리 가능한 메뉴인지 등 그 6개 항목을 정할 수 있게 해뒀네요. 식사할 인원을 선택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받아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4인 가족이 일주일에 2번 받아보는 것으로 선택하니까 약 $90가 나오네요.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항목을 선택하니까 주별로 가능한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치킨, 소세지, 파스타도 보이고요. 치즈버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는 마늘 버터 소스에 볶은 이 새우 파스타와 호박, 토마토, 피자 등이 보이네요. 저는 첫 배달로 치즈버거와 새우 파스타를 선택했는데요. 주문하면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자, 큰 상자가 배달됐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박스 안에는 메뉴별로 봉투가 나뉘어서 재료가 담겨있네요. 먼저 치즈버거입니다. 양파와 감자, 빵, 고기, 그리고 마요네즈와 케첩 등의 소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봉투도 볼까요? 자, 다른 봉투에는 스파게티 면과 새우, 그리고 레몬과 마늘, 파마산 치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조리법도 들어있네요. 조리법에는 조리 순서대로 방법과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따라하기 쉽게 제작도 있습니다. 밀키트에서 빠지지 않는 한식. 미국 대도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VOA가 있는 워싱턴 DC에 인접한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한인들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들어서 한식 전문 밀키트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한식 전문 밀키트 업체 중 한 곳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한식 메뉴가 바뀌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돌 육개장과 차돌박이 배추 전골, 또 마포 돼지갈비와 함께 치킨 데리야끼, 고등어 조림,
크림 파스타, 김치전과 무생채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8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비용은 145달러입니다. 또 다른 한식 전문 밀키트 홈페이지도 들려볼까요? 이 업체는 한번 주문하면 여러 메뉴를 한꺼번에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하는 메뉴를 받아볼 수 있네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삼겹살 볶음이 17달러 하고요. 궁중떡볶이는 18달러입니다. 떡만둣국은 19달러, 그리고 닭볶음탕은 17달러 하네요. 한식 전문 밀키트 사업을 하는 맥스 씨는 이 한식 반찬 사업의 경우 서양식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그냥 구워서 끝나는 거지만 한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걸 기름에 볶아서 하는 그런 순서가 너무 많죠. 서양식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밀키트라는 게 손님들이 조금은 식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 보고 손질하고 이런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밀키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되면서 산업이 정체 국면을 맞았고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의 위기 요인 등이 더해져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시범적으로 시켜본 밀키트 있었죠? 제가 직접 요리해서 제 가족에게 대접했는데 과연 맛은 어땠을까요? 함께 식사한 가족이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줬는데 그만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집밥 경제, 특히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어떤 것을 빌리는 행위를 표현할 때 lend, L-E-N-D와 borrow, B-O-R-R-O-W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How are you doing today?
I'm doing great. My family is in town, so we're doing a lot of sightseeing. Actually, can you lend me your car so I can take them on a little trip?
Depends on what day you need it. And I'll have to borrow your motorcycle. I still need to get to work.
Sure, that works. I can lend you my motorcycle and I'll borrow your car.
Great. And I'll probably need to borrow your helmet too. Safety first. How are you doing today?
오늘 어떠세요?
I'm doing great. My family is in town, so we're doing a lot of sightseeing. Actually, can you lend me your car so I can take them on a little trip?
저는 아주 좋아요. 저희 가족이 와 계셔서 관광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있잖아요. 제게 차를 빌려줄 수 있나요? 가족들을 짧은 여행에 데려갈 수 있게요.
Depends on what day you need it. And I'll have to borrow your motorcycle. I still need to get to work.
어느 날짜에 필요하신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오토바이를 빌려와야 되겠네요. 제가 여전히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요.
Sure, that works. I can lend you my motorcycle and I'll borrow your car.
그럼요,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께 제 오토바이를 빌려드릴 수 있고 저는 당신의 차를 빌릴게요.
Great. And I'll probably need to borrow your helmet too. Safety first.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헬멧도 빌려올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안전 제일이니까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빌리다, 빌려주다 단어 borrow와 lend를 써서 얘기했습니다. 둘 다 빌리는 행위에 관한 동사여서 영어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end, L-E-N-D는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임시로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반면 borrow는 무언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임시로 받는 거죠. 즉 빌려오는 겁니다. Lend, 빌려주다, borrow, 빌리다 기억하시면서 문장 들어보시죠.
Susan lent Bill $20.
수잔이 빌에게 $20를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Susan borrowed her sister's jacket.
수잔이 여동생의 재킷을 빌렸습니다.
Borrow means to take something from another person, knowing you will give it back to them.
Borrow의 뜻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시 돌려줄 것을 알면서 가져오다, 빌리다라는 것입니다.
Lend means to give something to another person, expecting to get it back.
Lend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빌려주다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연필을 내게 빌려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당신의 연필을 빌릴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ould you lend me a pen? Or can I borrow your pe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lend, 빌려주다, borrow, 빌리다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